자,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을 넘어가서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좀 지적하면서 그 문제 있는 그룹에 넘어가지 마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빌골몬,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고, 이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의 터키 아니고 지금은 또 그 나라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터키라는 지역은 편의상 터키라고 부르면, 터키라는 지역은 이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는 정말 재미있는 나라인 것이, 지금도 터키는 2개 대륙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 또 다리 다시 건너오면 아시아, 한 나라가 대륙 두 개에 걸쳐있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라는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이 세 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배경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다양한 고집들을 부리고 있었다. 이게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야, 요즘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율법주의자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뒤에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살 곳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해를 당했던 유대인들이 골로새까지 왔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생각하신다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은 그냥 유대교의 일종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유대교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유대교인인데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굳건하게 서면서, 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율법의 근본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좀 답답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라, 이게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까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아니 몸에 있는 표시가 어떻게 구원의 표시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바울도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너 할례 받아라 라고 하면 할례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걸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인 게 아니라, 네가 교회 지도자로 설 텐데 할례를 안 받고 교회 지도자를 가면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깔본다, 그 무시당할 필요 없다, 그러니 그냥 받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 나름대로 규칙도 생기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시작해라든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해라든지, 나는 가게 가면 무조건 기도하고 가게 문 열고 시작해. 저녁 때 자기 전에 기도해. 나름대로 이런 룰들을 정합니다. 규칙들을 정해요. 그런데 이 자꾸 규칙을 정하다 보면 그 규칙에 내가 얽매이고요. 그건 좋아. 근데 정말 나쁜 건요, 뭐냐면 내가 만든 규칙으로 다른 사람도 묶어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은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풀려나고 다른 사람을 묶어매고 다닌다, 이러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살다 보면요, 가끔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바리새인인가, 특히 목사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생겨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요, 저분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거 교회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자꾸 그런 게 생겨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그냥 정한 내 율법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예쁜 여학생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좋았죠. 멋쟁이였고 머리에 예쁜 핀을 꼽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그 여학생이 무슨 핀을 꼽고 오나,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고 오나, 또 그게 남학생들의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사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모님은 그냥 할 말은 다 하시는 사모님이었어요. 그 여자 중학생을 붙잡아 놓고 혼을 내셨습니다. 뭐라고 혼내셨냐면, 네 머리핀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라고 했어요. 네 머리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 여학생을 교회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무척 한숨을 쉬었죠. 세상에 머리핀 잘못 꼽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모님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머리는 곱게 빗고 절대 머리에다가는 핀 꼽으면 안 돼 라는 게 그 사모님이 만든 스스로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율법 만드시고 스스로 잘 지키고 사시면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법을 자기가 만들고 남한테도 뒤집어 씌웁니다. 교회에서는 머리핀 하면 안 돼 라는 걸 만드는 것이죠. 아니, 머리핀이 구원을 정합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 구원을 정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이상한 원칙과 규칙들을 만듭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법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자 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 철학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철학. 요즘 그리스 철학 따라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보니까 신학교에는 이제 대학원을 신학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일단 나온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오는 거죠. 대학을 어디를 나왔나, 뭐 대학교들은 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제일 많은 전공은 무엇일까요? 제일 많은 전공은 그 신학과도 있어요.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는데 철학과가 제일 많습니다. 철학과가. 저도 신학교 가겠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과가 두 개 있었습니다. 철학과 가든지 아니면 독일어과 가라 라고 했습니다. 독일어과. 왜 그러냐면 이 철학을 공부하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독일어를 해라 라는 것은 독일 쪽 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독일 가서 유학해서 공부할 수 있다, 독일어 책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알려주던데, 실제로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게 뭐 조금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더라고요. 철학으로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영역이라 좀 다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아멘. 골로새에는 그 옆에 바로 골로새 그 터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나라죠. 자,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고 세상에 그리스 철학보다 뛰어난 건 없다라는 교만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은요, 영과 육은 아니고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천사를 믿었고 천사를 숭배했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선하고 높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천사를 믿고 숭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은 그거거든요. 현상과 이데아. 이데아는 선하고 현상은 나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철학적으로 믿어야지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잘한다 칭찬할 때 예전에는 이런 말로 목사 설교를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있다라는 칭찬을 했고요. 또 어떤 칭찬이 있었냐면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칭찬인데 저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 쪼갠다. 쪼갠다라는 거는 장작 펼 때 하는 말인데 그 설교에 쪼갠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떼어서 잘 분석하고 설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토록 깊이 있는 말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지도 않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한자 한자 떼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깊이를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쉬워서 학자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길에 지나가는 뛰어노는 어린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죠.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알아야 한 가지 지식을 알아야 그것이 보람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채우는 말씀이 아닌 내 가슴을 채워서 내 삶이 변화되는 주님의 말씀 내 마음속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는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당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이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는 거죠. 이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 예를 들면 더 먹어야지,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더 자야지, 더 게을러야지 뭐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억제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일부러 고행을 하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등을 내리칩니다. 이렇게 등을. 어떤 사람들은 그 채찍에다가 가시나 금속 조가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걸 하면 박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학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저는 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채찍으로 피를 뚝뚝 흘리고 있으면 부모 마음으로 그게 예뻐 보이겠습니까? 야 그러지 마라 그러시겠습니까? 금욕주의로 믿음을 평가하는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 10년 동안 바꾸지 말고 타고 다녀봐요. 그럼 교인들이 다 존경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요? 새 차를 바꾸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고 살면 그냥 그것만으로 교인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 차를 22년 동안 안 바꿨는데 아무도 저를 존경해 주지 않았어요. 목사는 검소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치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검소한 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야지요. 제가 조금 더 검소하게 살아서 구제헌금해서 그 구제헌금으로 좀 거지 먹이고 싶고요. 제가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더 큰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치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저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금욕주의자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먹고 마시고 즐기시면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즐기셨던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금욕주의는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되는 겁니다. 저 목사가 무엇을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목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더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이름 성도로 불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리새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율법 만들어 그 율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도 판단합니다. 주님, 율법이 아닌 주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머리로 예수를 알려고 합니다. 어찌 깊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금욕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위해서 뭐라도 행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